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까지 두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이 본래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어지고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뜻들을 헤아릴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특별히 영유아들에게도 궁휼을 베풀어 오셔서 이 말씀을 지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준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또 작정하신 내용들을 역사 가운데 펼치시는 이런 기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예표와 그림자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은혜의 실체를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인간이지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구약성에 기록해 놓으신 무수한 예언을 이루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인류의 죄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3일 정도, 그리고 길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한 50여일 정도만 소요되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시간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일어난 엄청난 변화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 일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들어오게 될 것이요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해서 인생들의 마음에 근저에 흐르는 정서는 슬픔과 절망과 탄식입니다. 여론도 마찬가지죠. 어디 모임에 나가서 웃다가 돌아오면 왠지 더 쓸쓸해지는 것은 본래 인간의 마음 안에 죄로 인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다음 신자들에게 임하는 기본적 정서는 기쁨과 즐거움이요 이 기쁨은 세상이 본래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일로 인한 고통과 아픔으로 때로 오만 인상을 다 찡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신자는 절대로 땅바닥에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는 이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놀란 구속의 은혜가 자기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런 내용과 관계에서 이런 흐름 가운데 이해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 절 말씀을 읽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딱 보면 아, 기도에 대한 교훈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 하는 바로 그 말씀이구나. 아주 쉬운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운 시점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을 전후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 지금은 지금까지는 이런 표현들도 사용하였죠. 26절에도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종말의 날,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어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날에라는 그 그날은 어떤 날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날도 역시 세상의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바로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된 지속적으로 그를 볼 수 있게 된 바로 그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이후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그 대화의 특징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일이 잦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16장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는 이 말은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자가 없는데 이분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13장부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떻게 저를 씻으실 수 있습니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만찬 석상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했을 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여 누굽니까? 라고 눈을 지켜뜨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고 나를 사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로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유다가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십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많이 물었던 이유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확연하게 알고 있는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과 성령의 오심 이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무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이 늘 말씀해 오셨던 바대로 실제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어지면 다시 말해 모형과 그림자가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형을 갖고 있다가 실체를 보면 모형은 버려요. 아이들이나 모형 장난감 차를 집에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그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성역에서 특별히 오시게 되어지면 더더욱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리의 영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개개인이 신비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영적 환경이 바뀌어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의 시대로 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실체로 드러난 이유의 시대를 살게 된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묻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해석해서 이후로는 신령한 지식이 우리 안에 한꺼번에 밀려 들어와서 무엇에 대해서도 물을 필요가 없도록 하시겠다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영적 감각이 주어져야 되죠. 그리고 오늘처럼 이런 어려운 말씀, 오늘 보면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런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매우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깊이 알 때 이 짧은 말씀이 본래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늘 이런 은혜가 필요하기에 묻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앞으로는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다 하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앞으로 조명하실 것이니 그래서 성령 은혜를 간구하면 언제든지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묻지 아니하리라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구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시대가 펼쳐진 즉 예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 성령께서 오신 바로 그 시대를 염두에 둔 표현이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다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물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승천 사건을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과 또 요엘서 2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능숙하게 설교를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스데반도 구약서 전체를 관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였죠.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다가 내려갈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했죠. 그때 그 의미를 가르쳐준 사람은 바로 빌립이었는데 그 빌립을 보낸 분은 성령님이셨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기자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물을 필요가 없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앞에 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는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각주 밑에 보시면 구하지 아니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놓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해요? 묻지 아니하라를 그래 놓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해서 지금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진리의 선생이 제자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 영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런 현저하게 바뀌어진 환경 안에서도 주님께 필요를 알아야 될 일이 있을 것인데 이런 상황조차도 이전과 비교할 때 매우 다른 그런 상황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는 것은 이런 시점을 근거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오심 그 사건 이전을 염두에 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환경이 구비된 상태를 염두에 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뭐 이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주님이 말씀했는데 실제로 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나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기도했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따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는 이 말씀은 마치 이전에도 성령께서 계셨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그 사건 이후로의 시대는 다른 것처럼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전에도 기도했지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하여 그분께서 하늘 우편의 중보자로 계신 이런 상태에서의 조건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공로를 근거로 기도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상황, 이전과는 완전히 바뀐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라야 진정한 기도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차이를 제가 좀 예로 들어 설명을 한다면 이때는 눈을 좀 떠주시면 좋은데 네. 비교한다면 자동차 엔진을 가지고 있다가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쏘아올린 우주선이 어디에 도착했죠? 화성에 도착했죠. 그죠? 화성까지 갈 수 있는 우주선 엔진으로 장착한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획기적 변화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만 나타난다 그랬죠?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매우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규칙을 여기다가 새겨주셨다라고 보시는 것은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규칙을 주시기 위해 여기다가 이 내용을 적어놓았다라고 보시는 것은 성경을 한 천이면 한 일 정도 이해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4장 13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말씀을 했고 15장 16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24절에도 말하고 있고 26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 16장 각 장에 걸쳐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이 딱 다 하나씩 다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 메시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1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12장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알아야 주님께서 지금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7절에 보시면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묻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목해야 될 표현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말하면서 그곳을 가리켜 여호와 앞이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나 여호와 자신이 동일시되고 있고 자신의 이름을 두실 그곳이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장소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명기 12장 5절과 11절에서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열왕기 5장, 열왕기상 5장 5절로 가보시면 분명히 어디인지가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본래 성전을 누가 지을 뜻을 비추었습니까? 다윗이 그 뜻을 비추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성전은 샬롬과 안식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라야 지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대적 세력들이 있고 너는 전쟁의 사람이니 평화의 사람이라는 별칭이 붙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낙성식을 거행한 후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라고 한 다음 29절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기서 비로소 이름과 기도가 연결되고 있죠. 결국 여호와 이름을 두실 곳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죠. 들어가 보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장사치들이 와가지고 비둘기를 팔고 환전을 하고 하는 등 그러자 주님께서 노꾼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데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네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다고쳐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40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을 네가 무슨 수로 사흘 동안 일으키느냐?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날 뻔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요한이 주석을 달아놓았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본래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마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정도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리하여 그분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주심으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상태에서 기도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떠나심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놀라운 특권, 즉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가 되는가 하면 곧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근거해서 기도하기보다 기도할 동력도 없고 기도할 여력도 없고 이런저런 고통과 우림이 있을 그때에도 나는 누구 안에 있는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아무리 미력하고 나의 간구하는 기도가 아무리 모자란 사람의 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리스도의 기도로 받아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가 전에는 아무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주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나는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기도했습니까? 눈을 들어 우르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성부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항상 성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항상 귀로만 듣지 않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에 계실 때도 성부께서 성자의 말에 늘 귀를 기울였다면 아들이신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여 이제는 하늘 우편에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다면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전에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낮아진 상태가 아닌 높이 되신 상태, 모든 영광을 다 구비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 것이 될 것인지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낮아지심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낮아지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높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기독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제 높이 되신 그리스도를 사도바울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는 성부 곁에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전과는 다른 상황,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의 중보자이셨지만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우편에 계시는 이런 상황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위치와 특권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너희가 알고 내 어깨를 딛고 일어서라. 이런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래서 에베소서의 3장이 뭐라 그래요? 이런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아가는 자가 신자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 이전과는 달라진 신무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을 의지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낮아지신 사역이죠. 희생하신 사역이죠.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높아지신 사역, 즉 천상에서의 사역, 이 모든 사역을 반영하고 요약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신 사역, 높아지신 사역 전체를 포괄하고 대변하고 요약한 표현입니다. 얼마나 이 놀라운 표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공로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존 칼빈은 기도에서 그리스도를 지나쳐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신의 공로가 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특권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신자의 특권이 또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타락한 종욕이 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또 어떤 것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뭐 주님이 요술 도깨비 방망이처럼 겁나오라 뚝딱하면 겁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런 말씀을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지금은 한 20년 전에 고인이 된 그러니까 아마 한 30 초반에 죽은 것 같아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함께 훈련을 받았는데 대구 친구였는데 훈련을 받을 때 우리 돈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기도하고 뭐 옷이 없으면 옷을 달라 기도하고 뭐 전도행 가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면 숙소를 달라고 기도하고 뭐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형제는 자신이 어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실제로 내가 기도했는데 팥가를 주셨다, 기도했는데 뭘 주셨다라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인지 주겠다라고 할 때 이 무엇이든지라는 이 말은 영적인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구하는 것, 주님의 뜻에 맞는 그 무엇이든지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또 성령을 의지하면 반드시 맺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들과 같은 이 부류의 것들은 무엇이든지라는 뜻이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가 갖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은 다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신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그래놓고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주님 자신하는 것을 나타내신 반면 오늘 보면 23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해서 여기서는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신 분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뭘 구해야 되는지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고별 설교의 내용을 살펴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께는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직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했고 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가리키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세 번 죽게 간구했다라고 말할 때 그 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성부께만 기도해야 되느냐? 헷갈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는 성부께 기도할 수 있고 하고 성자에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께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응답하실 것인가? 이것도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비유를 좀 들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까지 참 어렵죠? 네. 그래서 밤에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아직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못 갔고 또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면 부모님이 줄까요? 안 줄까요? 네? 가만히 있네요. 그냥. 별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주겠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토록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만 들어간 게 아니라 유수한 글로벌 회사에 네? 스카우트가 됐습니다. 연봉이 몇 억이에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겸손해요. 사람들을 잘 섬겨요.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에게 뭘 요구하면 부모님이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더 잘 들어주죠, 뭐. 그렇죠? 마치 이것에 비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성자 예수께서 높이 되시고 난 다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겠는가 하는 것은 이 예로 여러분들이 조금 감지하시면 되겠으나 이것은 인간적인 비유라 하나님의 마음을 곡해할 수 있어서 2009년도에 저희 교회 이달의 책으로 제가 추천했던 옥타비아누스 윈슬로의 십자가 아래서라는 책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문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성부께서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시는가? 그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인데 주목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성자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오, 너 죄인이여. 참으로 복된 대언자를 가졌구나. 내가 보니 내 아들이 죄인을 들여왔구나. 죄 때문에 상처입고 슬퍼하며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며 자신을 책하면서 기진맥진 자신의 구주 뒤에 바싹 엎드린 죄인을 자신의 구주의 흠없는 의로움으로 옷 입어 자신의 죄를 가리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죄인을 들여왔구나. 내 아들아, 이 죄인의 소원은 너의 소원이고 너의 소원은 곧 내 소원이니 길 잃어 가련한 이 죄인을 내 집으로 들이거라.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 중보자 뒤에 바싹 엎드린 그 죄인을 들여왔구나. 그의 간구가 내 소원이다. 죄인을 하늘나라로 들이거라. 우리의 간구와 기도, 우리의 기도 생활 얼마나 미미합니까? 기도를 제대로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여러분들 정해놓고 기도하십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뭔지를 여러분들 영혼으로 경험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미천하고 가증하고 외식된 자들의 간구이니 너무나 더럽고 추악해서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들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간구를 들으시겠다. 성부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 간구에 응답하는 사실을 아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앞서 20절부터 22절까지 자신이 아버지께 가심으로 인해서 신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을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22절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께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온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이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한 기쁨을 넘어서서 오순절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예수님과의 영원한 연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쁨, 그리스도와 영원한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그분의 모든 것이 다 내 소유가 되었다. 내가 져야 될 모든 죄짐은 다 그분이 담당하셨다. 이런 사실로 인한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쁨, 어떤 기쁨일까요? 단순히 명랑하고 유쾌한 감정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의 반응,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이 기쁨이 있습니까? 시험 잘 치면 기쁘고, 못 치면 망쳐버리고, 내가 하는 일 원했던 바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세상 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왜 그러면 그는 이 기쁨을 모르는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고,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이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이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존 오웨는 그의 책 내재하는 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너무 적은 즐거움, 너무 적은 유익을 취하기 때문에 수시로 자기들의 삶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영혼을 곤혹스럽게 하는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너무 적은 기쁨을 취한다는 거예요. 너무 적은 유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토록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수조원의 재산을 두고 매일 라면을 끓여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너무 좁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그저 이 세상에 잘되는 거, 여기에만 늘 마음이 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하신 기쁨이 우리 영혼 안에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위대한 구원을 소유한 신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될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아는 지식에 대한 영혼의 반응으로서의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을 갖고 있지 못합니까? 그것은 여기 나타나고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그랬죠. 이 말씀에 참으로 기초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자는 정서적으로 좀 메마른 그런 신앙생활하는 경향이 강하고, 그렇죠? 오순절주의적인 신앙 칼날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성은 좀 저쪽에 갖다 놓고 그냥 왠지 모를 기쁨과 그냥 즐거움이 충만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죠.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웨스민스터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머레이라는 사람은요, 한 70 정도 돼가지고 결혼했어요. 평신 독신으로 있다가. 아주 명석하고 아주 정말 조직적인 조직신학자인데 그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금속처럼 차가운 계약관계가 아니다. 사랑하고 고통하는 열정과 온기가 느껴져야 된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감이야말로 신앙의 정수이자 신앙의 정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감이야말로 신앙의 정수요, 신앙의 정점이라고 말하면서 다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성적 신비주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비주의는 이성적 신비주의예요. 생각을 붙들어내면서도 주님과의 깊은 내밀한 만남과 교제와 교통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교인들 중에 주관성이 지나쳐서 미친 듯 날뛰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신비적이고 정서적인 기쁨을 죄악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놀라운 영광과 복음의 소망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의 내용이 완전히 변한 상태에서 그 무엇을 줘도 바꾸지 않을 복음의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의 영혼에 적용하면서 주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의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하루하루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앞으로 이제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과의 깊고 내밀한 만남과 소통과 교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확신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들은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드러내셨으니 이 말씀의 참됨 앞에 우리의 거짓됨이 폭로되어지고 이 말씀의 광대함 앞에 우리의 초라함이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체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미 이루신 구원의 그 큰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험악한 세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늘 크게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